기독교는 진리 체계입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마귀에 대한 믿음, 천사들에 대한 믿음, 이런 모든 믿음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 가르친다는 교자에다가 그 다음에 모인다는 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모든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 수여 이후로 약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본인들이 섬긴다고 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인들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이마에도 손에도 기둥에도 그렇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어떻게 하든지 듣고 쓰고 외우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리가 처음에 올바로 시작이 되었어도 이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러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종교는 사람을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많이 냈는데 결국 그게 뭘 했다는 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런 거, 이런 거를 타성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종교로 전락하게 돼요. 종교로 전락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종교인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 3년 반 마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형성하시며 교회에 두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규례는 영어로 오디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디넌스는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하면 소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뭘 지켜야 된다. 이게 오디넌스예요. 반드시 지켜야만 건물 허가가 나고 하는 게 이게 오디넌스입니다. 오디넌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와 같은 규칙 아니면 법규 이런 거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의 언어로. 우리가 침례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뉘었다가 다시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묻히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 그렇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는 거예요. 말로 다 증언하는 게 있고 이렇게 그림의 언어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이 주의 만찬 역시 그림의 언어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를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여기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여기 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3, 4개월에 한번 이제 모아서 이제 침례를 드리고 또 주의 만찬은 한 분기에 두 번 이렇게 해서 네 분기가 있으니까 1년에 8번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또 어저께 특별히 카톡까지 다 메시지 보내서 오늘 주의 만찬을 하니까 유념하시고 잘 준비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지한 대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순서를 좀 바꾸어서 주의 만찬의 유래, 의미, 유익, 그 다음에 폐해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교육설교를 오늘 아침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많은 분들이 회원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주의 만찬을 1년에 8번 하는데 타성에 젖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의미를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유익이 없도록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혹시 이게 잘못되면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목사가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오늘 좀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주의 만찬의 유래와 의미와 유익과 폐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만찬은 신약시대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엔 주의 만찬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면서 세상을 나가서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에게 주의 만찬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교회를 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전달해줬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주의 만찬은 언제 제정이 되었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 바로 그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전체가 다 이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주의 만찬이 이렇게 중요한가? 바울이 가서 구원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만 전달하면 됐을 텐데 왜 주의 만찬까지도 다 전달했는가? 오늘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에 주의 만찬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가서 보니까 22장 14절에 시간이 이르매 시간이 오니까 그분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예수님이 간절히 바랐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생기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한 이 기간을 성경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기간이다. 그래서 유월절하고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성경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유월절 무교절 하나로 이제 묶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이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속박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일이 여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 사건 안에 가장 중요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그와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피를 뿌리면 그러면 구출받는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뿌린 겁니다 여러분 뿌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뿌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뿌린 사람 그날 다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 그 속박의 땅에서 어린 양을 죽였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 예표의 실체가 뭐냐 진짜 어린 양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와 같은 어린 양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그냥 오늘 교육 설교니까 영어로 램이에요 램 L-A-M-B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말고도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양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가서 보시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스오버 패스오버는 우리가 보통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월절 근데 여러분 가셔서 영어 사전 가서 보시면 유월절이 1번이고 2번의 뜻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도 패스오버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유월절이란 명절도 패스오버고 유월절에 죽이는 어린 양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램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패스오버 우리의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Jesus Christ is our Passover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패스오버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우리의 유월절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러면 예표가 실체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언제 죽었어요? 유월절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체도 언제 죽어야 돼요?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충 언제쯤 되냐 4월 초순에서 중순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고 그걸 다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기둥과 그 다음에 여기 인방에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뿌린 사람들 집에서만 장자가 죽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 구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를 내 마음판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죽이고 뿌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날 장자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믿음으로 뿌려졌는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어느 면에서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 여기 가서 보니까 아주 엄중한 시간입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냐?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고난이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사형 장치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야기할 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엄중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신중하게 되고 그래서 정성을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하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 만찬 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떼어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잔을 가져다 주시고 마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런 규례를 전달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 규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자, 기억.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 빵을 뗀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빵을 뗀다. 이거 영어로 이제 브레이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뭐예요? 부순다는 뜻이에요. 부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다가 빵을 이제 먹게 되면 입 안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부서집니다, 이 빵이.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서졌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림의 언어가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 이렇게 부서지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 포도주분 이제 주시면서 또 뭐라, 너희를 위하여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그런 사실, 이거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림.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유월절에 저 잔과 그 다음에 유월절에 먹는 빵입니다, 여러분. 떡 없어요. 미국 유대인들에게는 떡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빵입니다, 여러분. 빵.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크래커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부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피는 보통 피가 아니야. 대단히 귀중한 피예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할 때 앞에 가서 보시면, 한영대역 가서 보시면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카베넌트가 아니라 테스터먼트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테스타먼트, 상속언약이라는 거예요. 상속언약. 근데 뭐라 그래요? 구상속언약이 아니라 옛 상속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피를 가지고 새로운 상속언약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타먼트는 사람이 죽을 때 주는 상속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 언약을 아들, 딸에게 주면 그 상속 언약을 주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 상속 언약이 유효하지 않잖아요. 어느 때 유효하게 됩니까? 부모가 죽어야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지금까지는 그럼 뭐였다는 겁니까? 옛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상속 언약.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빨갛게 해서 이 핏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보이시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태어난 때부터가 신약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부터가 신약이라는 거. 이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서신서하고 이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새 상속 언약입니다. 그때부터가 신약 시대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신약 시대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아래 태어나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지. 이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서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속 언약의 테스터먼트도 중요하고 또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 상속 언약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거는 옛 상속 언약입니다. 옛 상속 언약.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피로 내가 새로운 상속 언약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인 겁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뉴라고 하는 단어예요. 뉴. 새로운 거.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 이런 데 가서 NIV나 개혁성경 같은 그런 성경을 가서 보시면 뭐가 빠져있냐? 뉴가 빠져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속언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 상속언약이 그냥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상속언약을 본인의 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누가 이런 뉴를 빼느냐? 원래 다 있는데 누가 뉴를 빼려고 그러겠어요? 구약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나온 서기관들이 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체제가 어디예요? 천주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그와 같은 사본에는 뉴, 새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별거 아닙니다. 한 단어입니다. 그 한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빼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빵하고 어떤 와인을 사용해야 되는가. 제가 좀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 하는 것도 보니까 글쎄 어떤 데는 카스테라 이런 걸 사용을 하고 또 콜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콜라.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 거지. 이게 꼭 뭐 어떠한 특별한 어떤 빵이나 어떤 특별한 이런 와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기간은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유월절 곧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탈출하면서부터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무교절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이날은 너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8절 19절도 첫째 달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레 동안 너희 집에 누룩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의 유월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이 성경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처음 나와요. 성경 전체에 23번이 나옵니다. 레븐이라는 이런 단어가 23번 나오는데 여기 출애굽기 처음 나와요. 처음. 이것은 뭐냐? 죄의 상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가셔서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요 이스트 요만큼만 넣어도 이게 다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지.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누룩이 없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Christ our Passover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하지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누룩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나타내요. 누룩은 거짓된 교리, 악한 교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잡수신 그와 같은 빵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신 그 빵은 유대인들의 규정대로 누룩이 없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빵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3500년 동안 그 빵을 뭐라고 부르냐, 맛조라고 부릅니다. 맛조. 맛조. 가서 여러분이 구글에 가셔서 MATZO 이렇게 치시면 맛조가 나와요. 그럼 위키피디아에 가서 보시면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밀가루에다 물 넣어서 다른 거 절대 넣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빵이.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와인을 보도록 하겠어요. 와인. 와인은 동형이의어예요. 동형이의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우리 사람들은 대개 와인 먹는다 그러면 다 술 마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와인은 거의 대다수 단어가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주스, 포도즙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가서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데 22장 18절 가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도즙을 어떻게 만드는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옛날 성경에는 포도주 틀이라는 게 있어요. 포도주 틀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요만한 무슨 틀이 있어서 거기다 포도를 이렇게 넣어갖고 그래서 으깨는 건가 보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지금 여기가 유대인들이 포도를 수확을 해서 그래서 포도즙을 만드는 영어로 와인 프레스라고 하는데 저 어때요? 굉장히 큰 교실만큼 큰 그와 같은 장소예요. 교실만큼 커요. 저기다가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누가 으깨요? 사람들이 발 씻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위에서 밟아갖고 포도를 으깨면은 이 포도가 쭉 해서 즙이 나오면 저 끝에 가서 포도즙을 모아서 그래서 저장해서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저게 포도즙 틀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밟으면 포도주가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열매에서 나는 거 그럼 뭡니까?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포도즙. 저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즙 틀이라고 기록된 건 다 저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런 거 가서 꾹 눌러갖고 나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틀에서는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는 겁니다. 포도즙. 자, 그래서 이제 포도즙이 나오면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서 부패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자, 한번 가서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이 아니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한 번 더 갔습니다. 이스라엘 여행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를 대개 갖고 가요. 요르단강에서 물을 가져다가 이제 세례를 해야 되겠다. 그 물로 한 무슨 특효가 있는 걸로 알고 세례 주려고 이제 물을 담아 갑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땅에서 난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포도주를 이제 사러 갑니다. 포도주. 그리고 그 포도주 가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거기 발효가 되는 포도주가 다 있는데 딱 가서 보면 저런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Communion wine 0% volume.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의 만찬을 할 때 쓰는 알코올 도수가 얼마예요? 0%.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룩이 들지 않는 와인으로 그렇게 이 주의 만찬을 한다는 거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0% 와인 저거를 사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저런 와인을 만들어서 주의 만찬을 하기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가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구글에 가셔서 이와 같은 그 와인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코셔라고 불러요. 코셔. 네, 그래서 K-O-S-H-E-R, 코셔. 코셔 와인이라고 치면 거기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유월절에 먹는 그 와인엔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말해, 그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빵과 그 다음에 그 와인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과 피가 더럽거나 죄가 있거나 그렇죠? 이런 누룩이 들어있는 이런 걸로 표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이 빵과 와인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이 들지 않은, 그래서 부패가 되지 않은 이런 빵과 부패가 되지 않은 이와 같은 포도주스, 포도즙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다수의 침례교인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와인을 사용해요. 뭘 사용해요? 포도주스를 사용할 거예요? 포도주를 사용할 거예요? 네, 포도주스를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만찬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여러분, 이거 이름이 뭐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침례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만 참여할 수 있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아 지금 이 시간 내가 죽는다 해도 저 천국에 내 자리가 한 자리 마련되어 있음을 내가 성경을 통해 확신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주의 만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뭐 한두 명 모이거나 조그만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디서나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니까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로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하나의 몸, 주님의 몸, 이 지역교회로 모일 때 이 장소에서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모여서 뭐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소그룹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래서 주님의 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스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 자,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 1년에 예수님이 분명히 기억하여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기억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몇 번 하라고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1년에 몇 번 해야 되느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매일 해야 되느냐, 매주 해야 되느냐, 매달 해야 되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장 26절 가서 보면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러면 영어로 가서 보시면 as often as 이런 말이 나옵니다. as often as 이렇게 나오니까 often이 자주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인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모일 때마다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일 때마다 해야 된다. 여긴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먹고 마실 때마다라고 돼 있지 모일 때마다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고 예배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하는 거 그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너무 자주 하면 타성해졌게 되고 너무 적게 하면 그 의미와 유익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많은 침례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꼴로 주의 만찬을 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 사실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고 분기마다 그래서 한 분기에 두 번씩 네 분기니까 1년에 여덟 번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씀드려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자 이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면 교회가 다 휴거가 돼서 이제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요. 그리고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혼인 만찬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존재하는 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보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이고 이 자리에 혹시 믿지 않은 분들이 왔으면 그분들에게도 보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 만찬에 폐해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애찬도 하고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 일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일이 되는 이런 악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거 배경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설명하겠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들이 이렇게 모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먼저 애찬, 사랑의 음식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인데 기록된 것처럼 그걸 우리가 애찬, 영어로 love feast, 아니면 charity feast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싸갖고 와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랑의 잔치가 되려면 그 가운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싸갖고 오고 없는 사람 그냥 참석을 해서 서로 이게 나눠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눠야 그게 애찬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애찬이 이제 다 끝나면 맨 마지막 그 애찬의 절정이 뭐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만찬을 포함한 애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18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애찬을 하러 모이고 예배를 하러 이렇게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찬을 나누거나 심지어 주의 만찬을 행할 때도 끼리끼리 했다는 겁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끼리 저 사람 나하고 싫으니까 같이 안 해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부자들은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운 것까지는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싸우잖아요. 그럼 나눠 먹어야 되는데 부자들이 많이 싸워갖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배를 불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수치심을 당하는 수치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는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와 같은 애찬을 향하든 주의 만찬을 향하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런 것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주의 만찬을 행할 때는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27절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 아무 생각 없이 빵이 배급이 되고 포도주스에게 배급이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으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고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럼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만찬이 있으면 꼭 그 전주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주의 만찬 하러 오시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그런 악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또 다시 한번 카톡으로 전교인들에게 문자를 다시 보내드린 거예요. 예, 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주의 만찬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9절 가서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 빵과 포도주스를 이렇게 먹는 게 오히려 이 사람에게 정죄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다. 그 결과가 뭐냐. 30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과거의 고린도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가 뭐예요? 죽임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든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을 행하러 오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고 그리고 판단을 잘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판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이 들거나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특별히 우리가 한다고 공지가 될 때는 이게 한 분께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특별하게 다른 주일과는 더 달리 정말 세심하게 내 마음을 살피고 내 가정생활이 올바른가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가 더 올바른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런 관계가 올바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야 그래야 유익이 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폐해 말고 또 잘못된 그런 관행이 있어요. 자, 가서 보니까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라 그래서 26절을 가서 보니까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남들에게 보이고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특히 여기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걸 통해서 아, 이 사람들 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니골라당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니골라당은 뭐냐? 성도들 위해 올라타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급체계, 구약시대에 제사장 계급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300년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천주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일곱 가지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곱 가지 성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 그 미사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냐?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예, 미사. 가면 저 앞에 천주교에서는 다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어찌됐든 저렇게 빵쪼가리 하나, 빵쪼가리의 이름을 영어로는 호스트라고 얘기해요. 호스트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빵쪼가리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사자가 저렇게 기도를 드리면 예,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드리는 그 순간 저 빵 조각하고 그 다음에 저 포도주가 100% 실제 예수님의 뭐가 돼요? 예,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런 거를 천주교의 화체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박 화체 이런 게 체가 아니라 화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transubstantiation이라는 겁니다. 예. 이래서 이 사람들은 이 미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천주교 사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럼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거를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토록 단번 대속의 희생 예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사한 겁니다. 미사. 예.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미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분 뭐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황 프란시스라고 한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시죠. 그리고는 저걸 교인들 다 나오라고 해서 입에다가 쑥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에다 넣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가 주의 만찬을 행한다고 해서 수요일 날 갔더니 저짓을 하는 거예요. 다 나오라 그래서 하나씩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교회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저렇게 종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제의 종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 계급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체제에서는 사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약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새 상속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직통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저렇게 빵을 집어주는 이와 같은 이 악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체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빵을 받아 먹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는 이와 같은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드리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2019년 2월 4일 한 달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 교황 중에 처음으로 저 사람이 어딜 갔습니까? UAE에 어딜 갔어요? 아부다비 갔죠. 거기가 어디예요? 이슬람교의 발상, 이슬람교가 생겨난 데다. 이렇게 돼서 처음으로 종교통합, 종교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제사장 저거 하잖아요. 저거 하면서 뭐 미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미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체제예요. 그 미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살려서 그래서 어떻게 희생예물로 계속해서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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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이와 같은 체제인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행한 사람은 다 옷을 어떻게 입냐? 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짧은 옷을 입습니다. 제가 긴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는 자, 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저게 종교인들이거든요. 자, 이제 주의 만찬의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했고 거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이 규례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구원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소유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소유한 주인이시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또 주님으로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100% 따라야 된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100%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며 사는 삶, 이걸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인의 말에 더 많이 순종해서 그 주인의 형상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주인이 우리 주님이면 내 시간에 주인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 모든 거에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나는 누구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다 뭐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고 우리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2절에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 옆장에 나옵니다. 자,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이렇게 부수는 그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참여한다,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 영어로 가서 보면 커뮤니언이에요. 아까 커뮤니언 와인 나올 때 커뮤니언. 이 커뮤니언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리스 말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거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잔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잔이고 축복의 빵이에요. 이세상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떼고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구약시대에 희생물을 드렸어요. 그 드린 다음에 누가 그걸 먹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파워, 권세,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거룩함,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만찬이 주는 그 의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세상 나가선 마귀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의 만찬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에선 그러고 세상 나가거나 집에 들어가서는 영 딴 사람이 돼서 마귀를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패망했어요. 그 패망의 원인이 뭐냐? 자기의 남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아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패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상과 마귀들의 상을 겸하여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동시에 겸하여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 주의 만찬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행하던 악한 일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들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 일, 그 일이 이 주의 만찬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그 축복의 잔, 여러분 축복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잔. 여기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cup of blessing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의 만찬을 좀 이따 하잖아요. 이게 축복의 잔과 축복의 빵이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유익하게 주의 만찬을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이 시간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이 축복의 잔과 축복의 이 빵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잔과 축복의 빵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의 만찬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주님의 만찬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빵을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죄인들을 위해 부서진 주님의 죄 없는 몸을 기억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이까? 한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저희를 한없이 작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니 부디 홀로 영광 받으소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었음을 확고히 믿사오니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빵을 배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빵 배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제가 하나 읽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빵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 배급해 주시고요. 빵을 배급하면서 찬송가 우리 41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데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거 기억을 하시면서 다 같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스 배급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배급이 될 때 저 위에서 아까 그 문설주에 이렇게 피 뿌려진 거 그 그림을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뿌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의 만찬의 두 번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시키는 주님,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리석고 실족된 지난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다듬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잔이 다 배급이 끝나면 우리가 다 같이 한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 배급을 하면서 찬송가 214장 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스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성경 구절 마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스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주의 만찬 마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모든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개의 규례 중에 하나인 주의 만찬을 집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의 언어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귀중한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규례를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끝내놓으신 단번속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가운데 정말 기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공중에 항림하실 때 다 같이 들려 올라가는 그런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존귀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